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의 내용은 좀 다소 길죠. 1절부터 18절까지에 해당한 그 마리아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이제 그 과정, 그리고 그 만남을 소개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공으로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뭐 성경을 보셨고 또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좋아하면서 따랐던 여인이었는데 그 출신이 굉장히 비천한 여인이었죠. 성경에 그때 당시 쓰여지던 그때 당시는 정말 그 여자가 멸시받던 시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남성 중심적이고 또 여자는 인구 그 수에 개수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여자가 그만큼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여자 중에서도 또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참 마리아가 많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이제 일들을 설명할 때그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살로메란 여인도 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1절에서부터 보시듯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막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하는 그런 애쓰는 노력들을 이제 보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과 딱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사도 요한은 20장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난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마리아와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 19절에서 23절까지가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24절 이하에 의심 많다고 소문났던 도마와의 만남. 이렇게 세 만남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마리아와의 만남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일 길어요. 왜 길까요? 왜 제일 길까요? 답이 떠오르시지 않으면 중요하니까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나누었던 대화, 그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우리가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그 안식 후 첫날 그 새벽부터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시신을 이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했던 건데 가보니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련의 그 사건들이 이제 쭉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세 번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말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했던 말,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14절. 아, 죄송해요. 제가 13절에 보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수 없다. 또 예수님을 심지어 만나서도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동산지기로 착각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말이죠. 제가 이제 스크린에는 쭉그 과정을 이제 적어놨는데 한번 쭉 거기 끝까지 이제 내려주시면은 다뭐 우리 동영상도 보셨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알리는 그 첫 말씀이 마리아야라는 그 부르심이었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가운데 마리아와 예수님이 깊이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마리아가 뭐라고 부르죠? 랍오니, 히브리 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의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my teacher 뭐 이런 그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존경과 큰 존경과 그리고 친밀함을 담은 내가 당신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나의 선생님 하고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찾고 싶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것입니까? 그것도 살아계셔서 만나게 됐으니 정말 마리아는 너무 반갑고 벅차오르는 감동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때 예수님의 손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직전 순간까지 우리 보게 되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돌이켜라는 말이 두 번 우리 본문에 나오면서 자신을 돌이켜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마리아는 돌이키는 역사가 내적으로 돌이키는 역사죠.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그 역사가 두 번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 어떤 소중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지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로서 이제 라보니 하고 불렀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참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참 그런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첫 말씀이세요. 마리아야 하시고서는 첫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참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전제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구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고 그러한 우리의 심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 들어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의 심정은 마치 우리가 아가서에 표현되었던 것처럼 아가서 3장 1절,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한번 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여기서 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 신부의 마음 그것을 우리 마리아에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마리아의 이 위치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임을 붙들고자 하는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여인과 같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그걸 붙들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이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붙들지 않는다. 그건 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추구하는 행동이 바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고 내 방식대로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좀 더 이해하고 알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또는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통찰하고자 하고 또 알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붙들지 말라였습니다. 그분을 우리 물리적인 차원에서 내 곁에 두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앞으로 하늘에 붙들려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참된 친교와 사귐이 바르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당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찾던 존재가 당신을 붙드는데 그 붙들림이 얼마나 사실은 사랑스럽고 좋은 것입니까? 누가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아이 귀찮아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에 매달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의 모든 의미를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단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부활의 모든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당신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행하시고 또 이 땅에 어떤 위치에 계시고 또 어떻게 약속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려면 그러면 주님을 육체적으로 붙드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또 그 마리아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고 또 그 열어가는 그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차원으로 주님을 붙들려는 한계 있는 우리의 마음, 인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지려면 그분을 육신의 방법으로 붙들려는, 붙들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그 차원에 들어가면 영생이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있으면 다 끌어서 내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우리 소유의 리스트에 작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소유의 리스트에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또 붙들기를 원하죠. 그렇게 우리가 다 누구나 인정하고 그래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십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신다는 말씀은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 그 완성된 부활은 승천 이후에 이 세상의 참 왕으로서 사랑에 섬기시는 그 왕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따르게 하시기 위함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이 붙들리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도 같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소망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허구의 우리의 상상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뭐 정말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리얼리티, 실제가 된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었으면은 우리의 삶의 특징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특징이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깨어있는 삶으로서의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것으로만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던 그 나의 차원을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차원에서 더 넓고 무한한 차원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을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울타리 안으로 뭔가 끌어당기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예수님 끌어당기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말씀을 보기를 사모한다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그러한 원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잘 펼쳐져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러나 그것을 붙들지 말라라고 해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위치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놔줘야 한다라는 붙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잘 새기고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사모하고 찾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읽다가 말씀의 진술을 탁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내 삶에 붙들고 싶죠. 아,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게 이런 영적인 자산을 풍성하게 또 선명하게 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든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만족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영적인 좋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이 너무나 뭐 아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체험을 계속해서 우리는 속된 말로 울고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도 증명이 됩니다. 다 좋은 의미에 있습니다. 의미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1순위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더 간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들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듣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원리가 다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소중한 직업이나 또 나의 소중한 가정이나 교회나 전공이나 우리가 학업에 들어가거나 할 때 그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찾고 구하다가 잡았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학위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붙들었어요. 또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잡았어요. 또 가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 우리가 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가 내가 붙들어서 내 손 안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니 조금이라도 어떤 내가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대할 수 있는 것들이죠. 특히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때나 그럴 때나 얼마나 내가 붙들고 나의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나의 기준대로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추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찾고 구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적이라면 그것을 붙들었을 때 놔줘라. 붙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내게 소중했던 그 선물들, 내가 붙들었던 그 선물들을 놓아줄 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그것들은 새로운 가치, 하늘에 붙들린 새로운 가치가 내게로 열리게 되면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더 향하게 해줍니다. 내가 가정을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붙들었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놓아주면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가치를 가진 그것으로서 내게 다가오게 되고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원하게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남 이후에 살아야 할 아주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선물들, 모든 것들, 뭐 명예도 있고 뭐 재능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재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여러 가지만 많을 때 그것들이 다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허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면 내가 육신적으로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그 눈이 싹 사라지고 하늘의 가치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애주중지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꼭 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애착과 사모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럼 내 자신은 정말 나 또한 하늘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예수님처럼 올라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원한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뭐 나와있진 않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고 온 모든 세대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 본위적인 방법으로 그 차원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을 향하게 해주십니다. 하늘을 향하게 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중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인본주의적인 눈에서 열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인본주의를 깨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깨지지 않는 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인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틀과 아성을 깰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늘로 놓아줄 때 그때 내게는 새로운 하늘의 가치가 나의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열리고 나에게도 열린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것을 많이 누리고 그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그렇게 체험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든지 나의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붙들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 조종이 잘 안 되면 속상하고 그리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내 삶은 자꾸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삐걱삐걱 힘이 들어지고 하는 그러한 쳇바퀴 도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붙잡지 말아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정말 부활에 참으로 풍성한 그 하늘의 가치를 누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얻는 축복이고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기도 마치면은 이제 올라오셔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8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만났던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참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런 우리의 질문 앞에 이런 귀한 해답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펼쳐갈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이 하늘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고 또 나 또한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 올 부활절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새기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개인수빌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성가대가 올라와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의 그 찬송이 우리의 심령에도 울리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곡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럼 성가대.